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로 맞은 월요일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14 월드컵 알제리전에서 대한민국이 4-2로 패했죠.
네, 전반전에 알제리가 3골을 막 넣는데 속이 많이 타더라고요. 다행히 후반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알제리가 너무 많이 넣었네요, 골을.
네,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벨기에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방을 지키는 부대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국방에 의무를 다하러 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총기 난사를 했던 임병장. 네. 자살 시도가 선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레인 앤 티어스 듣고 오셨습니다. 밝고 힘차게 월요일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일로 그럴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깝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진영 씨와 저라도 힘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했죠. 요즘 네. 그게 유행어예요.
아.
이영표 해설위원이.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저, 러시아전에서.
네.
왜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네. 흥분을 해가지고.
네네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 생각이 나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귀여웠어요.
예.
귀여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아주 오랜만에 고전읽기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 그러네요.
진정 1인자 명품 성우 진정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희 씨,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작품 함께 읽으면서 그 역이었죠. 천사 미하일.
네.
진짜 목소리가 너무 멋있었는데.
진짜 미하일다웠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고전읽기 나와주셨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두 분 얼굴 뵈니까 막 네. 아까 들어오는데 후광이 막 비추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뵈니까 더 잘생겨지시고 더 이뻐지시고.
조명 안 껐나?
조명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조명 달고 다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네. 애청자 김현경님께서 게시판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진정일 씨가 우리 네. 미하일다운 목소리, 소프트한 목소리.
아, 미하일 버전으로
소개를 네. 좀 해주십시오.
정말 10년 만에 한국 사이트 회원가입 로그인하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인데 고전읽기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닙니다. 매체의 발달로 한국 방송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풍요 속에서 살지만 이렇게 딱 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찾게 된 건 정말 행운입니다. 좋은 방송 만드시고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정말 미하일러스하다.
그러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소프트해요.
어쩜 이렇게 그 순수한 천사, 꽃미남 천사다운 그러니까. 목소리로. 야.
집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
저런
미하일 그 천사.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어야 저게 저런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절대 저런 목소리가 안 나와.
아니, 그래도 그 왜 두꺼비 이런 역할이 아주 잘 어울리시니까 선배님. 그 두꺼비 생각이 진짜 잘 살렸는데 선배님.
자, 이렇게 고전읽기는 언제나 전 세계에 계신 지구촌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를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요. 반디 검색구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읽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오늘의 사연 주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응원과 격려, 응원과 격려.
네.
이런저런 일들로 기운이 없는 월요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어깨 두드려가면서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막 윤우정 씨가 반대로 으라차차 힘 이렇게 응원과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네.
예, 반디 또 50원의 유료 문자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부산까지 밀렸던 남한은 유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구나 했던 상황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다시 일사후퇴를 하게 됐고 그렇게 전쟁은 3년을 끌게 됐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유엔 연합군의 장군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퇴임 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자,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아이젠하워, 2번 맥아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고전은 김동리의 단편소설 흥남철수입니다. 먼저 김동리 작가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김동리. 네, 네. 1913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세상을 떴죠. 본명은 김시종. 경주 출신입니다.
네.
대구 계성학교를 거쳐서 서울 경신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는데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화랑의 후예가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산화가 연속 당선이 됐어요. 1930년대 등단한 작가 그룹의 대표적인 존재로 주목을 받았고 해방 후에는 한국청년문학가협회의 건설을 주도하고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평론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죠. 서라벌 예대 교수를 거쳐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예술대 학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소설가들 중에 동양적인 전통의 세계, 종교의 세계, 민속의 세계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작가로 평가가 되고요. 또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지식인의 고뇌를 정면으로 다루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죠. 무녀도, 황토기, 흥남철수, 등신불, 까치소리 등의 단편과 사반의 십자가, 을화 등의 장편이 대표작입니다.
김동리 선생님의 작품 흥남철수는 실제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라는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흥남철수 요거 어떤 상황이었나요?
요거요?
네, 요거.
흥남은 함경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죠.
아.
이제 국제연합 사령부가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세로 그때 중공군이라고 그랬어요.
네.
전세가 불리해지자 압록강까지 갔었던 이런 전세가 이제 밀립니다. 밀리기 시작해서 12월 4일 대한민국 육군이 평양에서 철수를 했고요. 12월 6일에 조선인민군이 평양을 수복하자 1950년 12월 8일 흥남 철수 지시를 내립니다.
아.
12월 15일 미국 제1해병사단을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열흘간 철수가 이루어졌죠. 장진에 머물렀던 미국 1해병사단도 이제 12월 24일 마지막으로 흥남에서 철수를 했다고 해요.
아, 이때 흥남에서 철수를 하면서 19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메로디스 빅토리호라는 상선.
네.
그러니까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배죠.
아.
이때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배 중에 하나인데 흥남에 네. 10군단 소속의 민간인 고문관 현봉학 씨와 이 10군단장 미국 군단장이죠. 네네. 에드워드 알몬드. 그리고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 세 사람이 결단을 하고 그 안에 있었던 배 안에 있었던 무기를 전부 배에서 내리고
네.
피난민을 태웁니다.
우와.
무려 14,000명. 그래서 남쪽으로 철수에 성공함으로써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아.
이때 배 안에서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했죠. 예, 메르디스 빅토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와.
자,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흥남 철수 작전 기념비에 10만 명의 인명을 구한 6명의 영웅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진으로 네. 보니까 더 감동적인데요. 전시 상황에서 배가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을 태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저 영화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봉학 씨의 부탁을 듣고 사실 부하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알몬드 군단장이 고민의 고민 끝에 군인으로서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배 안에 있는 무기를 다 버려라.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뭐 큰 배는 큰 배였지만 네. 이제 47명이 승선원들이 있었는데 무기를 다 버리고 빈 곳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후에 이제 흥남부두를 떠납니다. 그리고 무기를 네. 쌓아놓고 그 다 폭발을 하죠.
아. 네.
그때 배에 탄 피난민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모두 버렸다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태어난 작품이 바로 흥남 철수네요.
그렇습니다.
흥남 부대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철수하던 시기, 그때 이야기 함께 낭독 들어보실게요.
유엔군 서북전선이 철수를 개시한 11월 27, 8일 그 무렵 아직도 북으로 진격을 계속하고 있던 동북전선 일대는 바야흐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뿌옇게 쌓여있었다. 25일에 이미 나남 청진을 탈환한 국군 장병은 다시 회령 나진을 향해 29일에도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경을 목적하고 맹진하는 유엔 연합군을 쫓아 이왕이면 두만강 얼어붙은 강면까지 바라보고 돌아오자고 의견이 합치된 철의 일행 세 사람이 함흥에서 청진 가는 선편을 교섭하러 당지 주둔의 정운대를 찾아간 것은 30일 오후였다. 거기서 처음으로 28일에 공포되었다는 맥원수의 특별 코뮤니케란 것을 듣게 되었다.
중공군 대거 침입으로 한국 전선은 신국면에 돌입하였다.
이 의외의 성명은 서북전선의 유엔군이 이미 철수를 개시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말을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정신이 없어지는 듯한 순간이 지나갔다. 한순간의 진공은 다시 현실로 메워졌다. 북으로 가려던 계획이 남으로 바뀌어졌다. 이튿날인 12월 초하루, 세 사람은 다시 일단 흥남으로 돌아갔다. 철은 시인이요, 다른 둘은 음악가와 화가였다. 그들이 사회단체연합회 파견 종군문화반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을 떠난 것은 11월 초여새 날이었다. 그날로 원산에 도착하여 사흘을 묵은 뒤 다음 목적지를 함흥으로 정하고 원산을 떠나 일단 흥남에 닿은 것이 그달 열흘 날이었다. 여기서 다시 일주간이란 날짜를 보내고 정작 함흥으로 떠나게 된 것은 그달 스무날개였다. 사회단체연합회에서 그들이 맡은 임무는 전과의 보도나 전황의 기록을 위한 전선종군이 아니라 수복지구의 동포들에 대한 계몽선전 위안을 주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다 더 큰 도시를 무대로 하여 일하는 것이 일의 반향에 있어서나 그들 자신의 편익에 있어서나 좀 더 효과적이리라 믿었고, 따라서 원산에서 두 번째 목적지를 함흥으로 택한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세 사람이 함흥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흥남에 들른 것은 흥남에서 정원 책임을 맡아 있는 강대위가 그들 일행 중에 한 사람인 박철을 통해 세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이 갔을 때 강대위는 박철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 그 빨갱이 놈들이 어떻게 선전을 해왔던지 시민들이 모조리 산중에가 숨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을 나오게 하고 신념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철과 그 일행의 사명이었다. 세 사람은 그 일에 착수했다. 키가 작고 몸이 마르고 얼굴이 새까만 어딘지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이 화백은 그러나 인상과는 달라 대단히 명랑하고 유머러스한 시국 만화를 그려붙이고, 이 화백과는 반대로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하고 얼굴이 복슬복슬하며 어딘지 애티가 있어 보이는 김성득 음악가는 학교로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국가와 봉선화를 가르치고, 철은 직분이 시인이라 시를 외거나 강연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하는 자리면 안심하고 모여들었다. 특히 이정식의 보기보다 다른 그 경쾌하고 소탈한 익살에는 듣는 사람마다 배를 안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의외로 빠르고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 시민들은 나날이 산과 굴과 그 밖에 숨어있던 모든 자리에서 자기들의 마을로, 거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또 밤이면 을의 위안의 밤을 개최했다. 이것은 연 사흘 계속되었다. 그 첫날 밤이었다. 철들의 일에 최초로 협력하여 나왔던 경인수라는 사람의 소개로 윤시정이란 소녀가 봉선화의 독창을 부른 것이 여러 사람의 눈에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충격을 주고 사무치는 것을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세 사람의 일은 더욱 크고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소녀의 나이는 16이었다. 몸매는 가늘고 둥글며 얼굴빛은 몹시 흰 편이었으나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어딘지 누른빛이 돌았다. 눈썹은 우아하고 눈은 가늘고 웃을 때는 서리빨같이 희고 가지런한 이를 보이곤 했다. 박철이 윤시정을 처음 본 것은 그가 봉선화를 부르게 되던 그 전날 밤이었다. 서울을 떠난 지도 보름이나 되는 세 사람은 가운데서도 철과 이정식은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으므로 그날 오전에 알게 된 정인수를 통해 물었다.
어디 객주 영업을 하는 집이 없습니까?
정인수가 객주집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니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며 인도해 준 곳이 그 집이었다. 시가지 뒷골목에 있는 기역자로 된 조그만 양철집으로 맨 끝이 헛간이요, 다음이 부엌이요, 그 다음이 방이요, 또 하나 꺾어진 기역자의 짧은 한 획에 해당하는 쪽에 방이 있었다. 일행이 처음 문 안에 들어섰을 때 방 둘과 헛간은 껌껌하고 부엌에만 유리 등에 침침한 기름불이 켜져 있었다. 정인수가 먼저 들어가 뭐라고 한참 교섭을 하고 나왔다.
에이, 들어가도 좋소.
세 사람의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그들은 정인수의 소개로 주인과 인사를 치렀다. 주인은 나이 한 예순이나 가까울 듯한 키가 크고 목이 길고 얼굴빛이 검누르고 주름살이 많은 노인이었다. 주인은 인사를 끝내자 꾸무적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부엌에는 검정빛 양복바지 위에 역시 검정빛 스웨터를 입은 허리가 가느스름하고 얼굴빛이 새하얀 소녀 하나가 그 아버지인 주인 노인을 거들어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시정이란 것은 이튿날 오전에 정인수의 소개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주인 노인과 소녀가 40분간인가 걸려서 만들어준 요리는 겨우 냄비에 멸치를 넣고 끓인 두부찌개 하나요, 소주가 한 병 있었다. 그러나 반달 만에 술자리라고는 처음 대하는 터라 그들은 흡족하게 흥겨웁게 마시고 취하고 쓰러져 잤다. 그리하여 이튿날부터 세 사람의 숙소는 이곳으로 옮겨졌다. 이튿날부터 숙소를 아주 이 집으로 옮겨오자 이 집에서는 기역자에 꺾어진 짧은 획에 해당하는 방을 철들에게 내어주었다. 주인 식구는 윤노인과 시정의 언니 되는 올해 19살 나는 또 하나 처녀와 이렇게 모두 세 사람이 있었다. 시정의 오빠 되는 윤노인의 아들은 괴뢰군으로 끌려나가고 없었으며 시정의 언니 되는 수정은 적어도 그들이 보는 데서는 방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 집 큰딸은 병인이요.
그들이 옮겨갔을 때 윤노인이 말했다.
집안에 병재 있어서 손님에게는 미안하오마는 하는 수 없어. 더운 기운이 나는 이쪽 큰 방은 우리가 써야 되겠소.
네. 네.
낭독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이명주가 부른 봉선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 보면 주인공 철과 그 일행은 군인은 아니고 예술인들이었죠?
그래요. 네. 철은 시인, 성득은 음악인, 정식은 미술 쪽 네네. 화가인데 이 세 사람이 국군이 수복을 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공산당이 휩쓸 것 같던 지역 주민들은 공산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아, 그래서 마을에 갔을 때도 강대위가 빨갱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숨고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한 거네요.
네. 철과 일행은 국군이 수복한 이 마을에서 위안의 밤 행사를 진행하는데
네.
봉선화 노래를 부른 시정이라는 소녀의 노래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그리고 이 마을 사람 정인수의 소개로 세 사람은 아예 시정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시정이 언니가 병자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네. 아픈가 봐요?
그거가 이제 윤노인이 쉬쉬하고 싶어하고 좀 드러내기 싫은 네네. 그런 집안의 비밀인데 윷노인이 나중에 밝힙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많죠?
네.
심지영님이 맨날 팟캐스트로 만나던 제가 오늘 드디어 본방을 듣습니다. 두 분께 항상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평소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고전일기를 어떻게 본방사수하게 되었냐면요. 볼거리에 감염돼서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어른이 볼거리 걸린 걸 처음 듣는다고 해서 지인들께 웃음을 드려내요. 앞으로도 고전일기 마이 마이 사랑할 거예요. 명권 콤비 파이팅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볼거리 빨리 나으시길 네, 바랄게요.
나으세요.
네, 그리고 장지연님. 와, 저 지금 독립생가터 앞에 있어요. 독립생가터. 더 열심히 들어야겠어요. 세 분도 열심히 읽어주세요. 네. 하셨습니다.
김동리.
아, 김동리 선생의 생가.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비록 졌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태극전사 여러분 힘내세요. 결과 상관없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고 이영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지연님은 이래저래 되는 일 없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 고생한 저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하며 토닥토닥합니다.
셀프 토닥토닥. 네. 그리고 전미진님께서 며칠 전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갔는데 6.25 전쟁에 관한 영상물, 모형 등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었어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을 기리며 한 번쯤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강은진님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네요. 더 열심히 찾아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7939번으로 보내주신 분은 잠도 설치고 기운도 없어요. 퇴근 후에 차가운 빙수 먹고 정신 차리려고요.
네.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자,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도 위안의 밤을 잘 마치고 세 사람은 좋은 기분에 술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보람이 있었나 봐요.
무슨 병인가 하는 호기심이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일절 출입을 끊고 방 안에만 드러누워 있을 때야 이만저만한 중병이 아니면 보기에 썩 흉한 병이겠거니. 시정이 봉선화를 불러 여러 사람을 눈물로 젖게 한 첫 번째의 위안의 밤이 끝난 뒤에도 숙소로 돌아온 세 사람은 또한 어젯밤과 같이 두부찌개에 소주를 마시고 흡족하게 취했다. 정식이 술에 취해 떠들었다.
시정이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우리 앞에서는 노래 못 부르겠어? 봉선화 못 부르겠어?
철도 취중이지만 시정을 곁에 불러앉혀놓고 말을 건네보고 싶었다. 다만 김성등만이 술에 취하지 않은 맨송맨송한 정신이라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음악인이란 의미에서 달리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말렸다.
에이 형, 주정은 제발 서울로 돌아가서 합시다.
안 돼. 시정이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아, 그러지 말래도.
김성득은 술도 담배도 못하는 색시같이 유순한 성격의 사람이었으나 이때만은 강경히 정식에게 대항했다. 이렇게 되면 시정이 보통 소녀인 경우에 들어오려고 할리 만무할 것이다. 그런데 시정이 들어왔다. 철이 좀 뜻밖이라 생각했으리만치 그녀는 활발한 성격인 듯 했다.
오, 시정이 거기 앉아. 오늘은 수고했어. 대성공이었어.
아니요, 정말 부끄러웠어.
본디 음악 공부를 했었나?
공부를 특별히 한 것도 없어. 올해 제가 여학교 4학년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학생 음악회에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음악대회 같은 것은 가끔 있었나?
있기는 있어도 뭐다 꽃 같은 김일성 노래 뿌이고 정말 음악다운 음악은 이 쨍이요.
음악대회에서는 1등을 했나?
예.
시정은 말을 빨리 하거나 흥분했을 때 이외에는 서울 말을 곧잘 쓸 수 있었다. 정식이 또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다.
1등이고 2등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 시정이. 그렇잖아. 문제는 예술에 있어 예술이 되면 그만이야. 예술에 무슨 놈의 등수가 있냔 말이야. 그렇잖아, 시정이?
시정은 잠자코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시정은 천재 예술가야. 알겠어? 예술이란 천재 없으면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예술에 무슨 놈의 1등, 2등이 있겠느냐 말이야. 알겠어? 응, 시정이?
시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번에 남북이 통일되거든. 시정이도 우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 가서 공부하게.
통일이 언제쯤 되겠어?
글쎄 늦어도 내년 봄까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는 선생님 저렇고 서울에 데려가 주겠소?
그럼 그렇고 말고 성득이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말했다.
이제 됐어. 이제 시정이 나가도 좋아.
그럼 그 선생님 전 그렇게 믿고 있겠어요?
네, 낭독이 이어서 박강수의 사람아 사람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 내용 보면 대화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통일이 언제쯤 되겠어? 글쎄 늦어도 내년 봄까지 되지 않을까?
네.
아, 여기서 내년 봄은 1951년 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이 맥아더 장군의
네.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을 수복하고요.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났다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이게 인해 전술이라고
네.
그냥 끝도 없이 쳐들어와요.
아. 네.
그래서 밀려났죠 또 일사후퇴.
아, 그랬구나. 그랬던 게 이렇게 2014년 오늘까지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렇죠. 사실 휴전 상황이에요.
네.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 우린 아직도 전쟁 중... 아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섭고 막 그러네요.
네.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주 씩씩한 군인 아저씨의
네.
고전 읽기 알림 방송이었습니다. 함께 읽고 계신 고전은 김동리의 흥남철수입니다. 내일 모레가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이죠.
네.
이 작품이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6.25 한국전쟁 당시 부산까지 밀렸던 남한은 유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났구나 했던 상황에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일사후퇴를 하게 됐고 이렇게 전쟁은 3년을 끌게 됐는데요.
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유엔 연합군의 장군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퇴임 연설에서 노병은 죽지 않았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죠. 누구일까요? 1번 아이젠하워, 2번 맥아더.
그래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자, 반디와 문자로 또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정정자님이 낭독하는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절로 집중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오,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윤현님 해설하시는 분 목소리 듣기 좋아요. 선선하니 청량감 있어요. 목소리에 풍덩 빠져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미하일 역할을 하셨던
네.
진정일 성우십니다.
선선하네요.
네. 네. 네.
이수빈님께서 정말 아까워요.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화팅 해주셨습니다.
네, 화팅.
0220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16강 화팅 하셨네요.
네. 그리고 1606님 작금 사고 소식 군 있는 작은 아들 생각납니다.
아 군대에 계시군요. 아드님이. 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애써주세요.
네.
네. 아 지금 뭐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자 기분 좋게 건하게 취한 철 일행 이렇게 계속 술잔을 나누다가 잠이 드는데 철은 꿈에서 그리운 아내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썩 기분 좋은 꿈은 아닙니다.
시정이 나가자 철과 정식은 또다시 술잔을 건네기 시작했다. 시정이 새로 끓인 두부찌개를 들여다주었다.
됐어.
새로 들어온 두부찌개에 용기를 얻은 두 사람은 술 마시기 내기나 하듯 연방 잔을 바꾸어 넘겼다. 그들이 술상을 내고 잠이 든 것은 이라기보다 성득이 두 사람의 술상을 물리고 그들을 자리에 끌어다 눕힌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것은 자정이나 되었을 때였다. 철은 취기와 피로로 인해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떨어져 버렸다. 쇠고기나 무엇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손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듯 칼질은 빨랐다. 칼질이 빠르듯 그녀의 입이 또 그렇게 빨리 달싹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입은 그렇게 빨리 연부를 외고 있다는 것이었다.
콩이든지 팥이든지 콩이든지 팥이든지.
그녀의 연부는 이것만을 자꾸 되풀이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연불이 아니라 주문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도마만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고개를 들지 않고 그렇게 빨리 도마를 두드리고 그렇게 빨리 연불이나 주문을 외는 것은 그 자신이 어느덧 주문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덧 고개를 든다면 그 주문은 철에게 향해진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철에게 거북한 노릇이었다. 철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문은 철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히지 못하고 신발을 신기지 못하고 쌀을 넉넉하게 들이지 못하고 회충약을 먹이지 못하고 멸치 넣은 두부찌개를 먹이지 못하고 벌레 먹은 이를 빼주지 못하고 이발을 시켜주지 못하고 창경원 구경을 시켜주지 못하고 이러한 죄목으로 철을 추궁하는 뜻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쓸쓸하고 두려운 일이었다. 쓸쓸하고 두려움이 어느덧 용기가 되는 것이었다. 철은 어느덧 용기를 가지고 그녀가 주문을 퍼부을 때 결심했다. 그녀와 싸우리라. 아내는 원기같이 창백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철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철은 이제야 군복을 입고 어깨에 백을 걸고 집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대구서와 부산서와 석 달 동안이나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집을 찾아 이제야 유행군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웃는 얼굴로 철을 맞이해주는 것을 볼 때 철은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도 즐거운 일은 어쩌면 현실이 아닐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꿈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아내는 이미 죽고 죽은 아내의 유령일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죽은 아내의 유령이 이렇게 창백한 웃음을 띠고 철을 맞이해준다는 것이었다. 그 증거로는 아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말이다. 제 어미와 함께 와 몰려 나왔어야 할 아이들은 다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다 어디 있느냐 말이다. 철은 가슴이 메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은 치운 바람이라 느껴졌다.
박형! 이리 좀, 어이 박형!
소리는 얼음같이 싸늘한 바람과 함께 오는 것이었다. 철도 이번에는 분명 꿈속이 아닌 기지개를 켰다. 새벽녘이 되어 철은 무엇인지 부드럽고도 포근한 체온 속에 눈을 떴다. 철은 즉각적으로 그 체온이 화가 이정식이나 음악가 김성득이 아닌 젊고도 상냥한 여자의 것이라고 느껴졌다. 철은 과연 감장빛 치마저고리의 여자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으나 창문 깨인 희부연 새벽빛이 어리고 있었다. 철은 상반신을 돌려서 방 안을 살펴봤다. 그의 등 뒤에는 화가 이정식이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음악가 김성득을 안고 누워자고 김성득은 또 이정식에게 등을 돌린 채 벽에 얼굴을 붙이듯 하여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같은 이불 밑에서 꼭 같이 등을 꼬부리고 다리를 오그려서 흡사 한 쌍의 새우가 붙어 자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철이 안고 누워있는 여자가 있는 쪽으로는 그 다음이 분명히 시정이요. 시정이 다음이 그의 아버지인 윤노인인데 그는 벽에 등을 대다시피 하여 모로 누워 있었다. 그러고 보면 철이 안고 누워있는 여자는 틀림없이 희정의 언니인 올해 19에 난다는 거의 방문박 출입이 없던 그 뱅즈라 불려오던 여자일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주인 식구 세 사람이 다 이 방에 들어와 자게 됐지? 어저께 밤에 정식과 늦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 다음 전날 밤과 같이 이 방에서 담요 두 장과 주인집의 솜니불 한 채를 빌려 같이 덮고 누워 잤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인 식구가 모두 이 방에 들어와 자게 된 거지? 또 난 어쩌다가 나한테 배당된 침구를 버리고 주인 식구의 이불 속으로 움직여서 시정의 언니를 안고 자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군.
네, 낭독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 아 전인권 아저씨 허스키로 그냥 밀고 나가주는 뒷동산의 조소나무였습니다.
네.
아, 우리 진정일 성우의 목소리가 참 낭독하시는데 듣기 참 좋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진짜 최고예요. 네. 최고.
아, 좋았어요.
근데 오늘 명 선배님은 정말 그냥 왔다 가시는 것 같아요.
코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누가 효과음을 해주신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지대로 골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코를 고는데 네. 사실은 거의 방송사고 수준의 그 수면 무호흡 증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거든.
모터코골이.
코 고를 때 네. 코를 어? 그 중간에 그 거의 그 4, 5초간 방송 사고를 낼 정도의 그
틈이 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엄청 리얼한데요.
코 한번 골고 가네요.
그러니까.
골고 가.
아, 진짜. 참
죄송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좀 출연료 나눠 드릴까요?
진정일 씨한테 오늘 다 몰아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내용 보면 꿈에서 아내를 만났다고 했는데 반갑지 않은 것 같죠?
철의 아내는 사실 공산군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아.
그래서 장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죽은 아내가 꿈에 나오고 아이들 걱정에 철은 꿈에서도 마음이 메어집니다.
아, 전쟁 중에는 여차하면 가족끼리 헤어지기가
그러니까요.
쉽잖아요. 네. 엄마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고 얼마나 아이들 걱정이 됐을까요.
그래서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데
네.
잠을 자다 뒤척이면서 깨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옆에 웬 여자가 자고 있고
오.
그 여자 그러니까 큰딸 수정이를 이 철이 껴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래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보통 딸들을 데리고 남자들만 있는 손님 방에서 같이 자고 있던
그러니까요. 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일행은 자기들끼리 술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네.
주인집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큰딸을 안고 자고 있음.
은근히 좋았겠어요. 이래서 아내 꿈을 꿨구나.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윤누인네 식구들이 한 방에서 다 자고 있었던 사연은 내일 계속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진정일 성우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6월 23일 월요일 제목 더글라스 맥아더. 흑남철수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고 나니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짠하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인천 상륙작전의 맥아더 장군. 그때 그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어우 끔찍해. 맥아더 장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그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권진영의 고전일기는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고자 한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러할 것이므로.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대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언젠가 부모가 되면 365일 매일 아침 이 기도문을 읽어야겠다.
고객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문학과 지성사에서 등심불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뺑뺑뺑과 뮤지컬 싱잉 인 더 레인 두 도시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장군은 메가더죠. 메가더.
메가더 선물 받으실 분 계시죠?
네, 문자로 0895님, 0774님, 0337님 그리고 반대로 권기현님, 이민섭님, 이효실님. 네, 효실님은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김광석의 광야에서 듣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문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